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어제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연거푸 승리를 거두고 또 두로왕이 다윗의 궁궐도 지어주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그런 모습이 되었죠. 다윗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길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시러 직접 가죠.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새로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그것을 이제 웃사가 손으로 잡죠. 그랬다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어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심판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뜻하지 않게 방향을 틀어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모셔두게 됩니다. 지금 기록을 놓고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약 석 달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보통 때 읽던 것보다 좀 더 꼼꼼하게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처럼 웃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와요.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사가 죽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과정이나 두려워했다는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진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신 적이 있었는가? 기록만 놓고 보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신 적이 없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윗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도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다 땅을 마음대로 벗어나서 블레셋 치글락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부인들을 빼앗기게끔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게끔 이렇게 형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다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부인을 넷이나 얻었고요. 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부인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형벌을 내리시거나 누군가 죽거나 이런 모습을 이런 형벌을 내리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놀랐겠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도 여지껏 나온 기록만 놓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마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했다, 사모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믿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움츠러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그래서 독특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처리하신 적도 없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나도 심판받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만 베푸시고 구원만 베푸시고 형통함만 주셨고 조금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이도록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당연한 듯이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나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벌받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다윗이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평생을 놓고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약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을 봐요. 특별히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던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었던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종종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당연한 듯이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온 힘을 다해 섬기려고 했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결국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두셨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몸에 가시가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은혜도 많이 받았죠. 기적도 행하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자꾸자꾸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합당하냐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사건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사람은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면 심지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자꾸만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를 기준 삼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않았다는 말은 싫어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리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데리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간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겠죠. 웃사가 죽었다고 죽은 상황에서 하나는 일단 일이 이렇게 그르쳐졌으니까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오다 중간에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니야 끝까지 가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언약궤를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급한 대로 다른 곳을 선택해서 잠시 언약궤를 맡겨두는 잠시 언약궤를 모셔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세 번째 선택을 한 거죠.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밀고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어찌 보면 엉거주춤한 채로 일단 여기서 스톱.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서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둔 거예요. 근데 이 모셔두는 장면을 보면 짧게 기록했지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맨 끝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괴를 어떻게 했냐면 새수레에다가 실고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소가 뛰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손을 잡았잖아요. 소가 뛰었을 때 새수레가 부서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가 아무리 뛴다고 해서 수레가 부서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왔는데 수레는 멀쩡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원인을 정확하게 잘 진단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궤를 모시고 갈 때에는 수레에다가 실은 채로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다시 내려서 아마 제사장들이 같이 갔었겠죠. 3만 명이나 백성들이 갔으니까 제사장이 없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곧장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즉각 시정하는 거예요. 수레가 새로운 수레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거 포기합니다. 그건 그만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궤를 둘러매고 그리고서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인가? 11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궤가 언약 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도대체 왜 오베데돔의 집을 선택했을까? 성경 본문에 보면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베데돔이 함께 이렇게 막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출신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랑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에만 나올 뿐 다른 데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쉽게 오베데돔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기록할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딱 한 가지만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베데돔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이면서 출신은 블레셋 지역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유대인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을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참 묘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인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블레셋 지역 출신 사람인데 간신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베데돔은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아들였을까? 내가 언약궤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을까?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너희 집으로 모시고 가자. 이러니까 그냥 갑시다. 이랬을까?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베데돔이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막 두려워해요. 그때 오베데돔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다윗은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러고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갑시다. 이랬을까? 그러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 장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었겠죠. 바로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었다고 치면 꼬꾸라져 죽었다 이러면 누가 편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 지금 놀라 자빠질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결국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형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때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게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늘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잖아요. 얼떨결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잖아요. 얼떨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얼떨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웃사가 악한 의도가 없이 얼떨결에 언약궤를 만졌죠. 얼떨결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이건 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 것이니까 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베데돔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이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모든 부분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 되고 이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대로 다윗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여 결국 형벌받았던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늘 주님 앞에 찾아나가기를 갈급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떨결에 주님을 섬겨서도 복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